예, 이제 판관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관기 본문에서 1장 1절에서 36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다 라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이 판관기의 첫 부분은 제가 요수하기 13장 1절 7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한 것대로 이 가나안 땅에 이 정복되지 않은 민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이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었고, 따라서 완전한 정복이라는 그 이상과는 거리가 먼 이 불완전한 어떤 지정학적인 현실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제 판관기에서는 판관기 나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판관기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족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에프라임 지파도 게제르에 사는 가나안 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족이 게제르에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30절. 즈블룬 지파도 키드론 주민들과 나할론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족이 그들과 섞여 살다가 노역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섞여 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섞여 살았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만을 전하는 건 아니고, 다음에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근거?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실 이렇게 가나안 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그들의 행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쫓아낼 수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것도 있고,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재계 저자들이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윤리적인 관점을 덮은 겁니다.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저자는 유다 지파를 한껏 치켜 세웁니다. 반면에 이런 의미죠. 19절에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악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 산악 지방에 있는 이를테면 뭐 이방 민족들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다 쫓아내고 유다 지파가 거기를 온전하게 차지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저자는 유다 왕족 아래에서 이 성전 제사를 도맡아 하면서 특권을 누렸던 그들의 그러한 권한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유다 지파를 축혀 세우기 위해서 유다 지파만이 산악 지방을 자신들의 지파가 받은 땅을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이방의 종교에 오염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킨 것은 오로지 유다 지파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다른 지파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섞여 살고 유다 지파만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2장 11절에서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충과 징벌. 2장 12절에서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면서 주님의 화를 도두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된 그들의 동기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쫓아 몰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들 때문에 결국 그들의 종교, 그들의 정신마저도 오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판관의 시대를 다루는 판관기 서원에서 시작부터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관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정시대였다고 해서 그러한 우상숭배가 없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왕정시대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안에 계약의 교회밖에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빈자리들을 이방신의 신상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 말기에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5만 이방신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그 헤로데 성전과는 또 사뭇 다른 것이죠. 헤로데 성전에는 어쨌든 이방신이 들어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오로마의 그런 표식 같은 것들이 바깥에 붙어있긴 했습니다만 솔로몬 성전 시대 때만큼이 이 성전이 5만 이방신으로 잡다하게 장식은 되어 있지 않았죠. 어쨌든 왕정시대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었는데 왕정시대는 깨끗했고 판관계 시대는 이방신들이 우죽순이었다라는 그런 논리를 어쨌든 사재기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의 저자가 판관기의 시대를 의도적으로 경멸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200년 가까이 이어진 약속의 땅에서의 판관 시대에 이 열두 부족 동맹 체제는 어쨌든지 간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어받은 삶의 모습이었죠. 광야에서에서 하느님과 히브리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그 삶을 나름대로 이어보겠다고 애썼던 시대가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서 그 판관시대였다라는 건데 그래서 히브리 백성의 이 열두 부족 동맹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라는 것보다 한 400년 정도 이상 앞선 그 민주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뭐 민주정치라고 하면 뭐 그리스 아테네가 제일 먼저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 모양새로 볼 때는 사실 성서의 판관기의 이 부족 동맹체제는 그것을 400년 이상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체제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판관기에서 판관기, 판관들도 보면 결코 거의 뭐 판관기를 보면 세습될 뻔한 것도 있긴 한데요. 나중에 보면 또 이야기 되겠지만 거의 세습되지 않고 판관이 세습되지 않고 하느님의 의지와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선출됩니다. 가장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죠? 그리고 판관이 지파연맹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담당을 했고 판관은 지파별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안건을 제안하고 심의합니다. 국회 같죠? 판관이 대통령이면 이 각 지파별 지도자들은 국회의원 정도 뭐 국무총리든지 뭐든 장관이든지 어쨌든 지금 모여서 심의하는 거죠. 지도자회의는 입법체뿐만 아니라 사법권, 행정권도 행사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파연맹 공동체의 정치 형태의 특징은 하느님만을 주권자로 모시면서 모든 지파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민주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지파연맹의 동기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공평 정대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할 때는 부족 동맹 지파의 모습이 제일 이상적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재물도 체력도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나누려고 애를 썼듯이 권력이라는 것도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한 인간에게 집중되어서 독재되는 것을 막고 서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와 공평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주권을 선언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또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왕 중심의 군주국가 체제를 부정한 겁니다. 인간이 권력을 독점하고 인간이 재력을 독점하는 그 부정한 체제를 부정하고 어쨌든 서로 최대한 골고루 나눠서 살아보자라는 그 하느님의 평등을 실천하고 애쓴 것이죠. 하지만 외세의 침략이라는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부정한 왕정을 받아들이는 역설의 시간 속으로 모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왕정을 부정했다가 자기들이 땅이 생기고 자기들의 재산이 생기다 보니 지킬 것이 생기니까 이게 좀 부족 동맹체제가 너무 비합리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왕정으로 가자,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세우자가 되는 것이고, 가진 것이 생기니까 하느님을 어느 정도는 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왕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의 모든 이의 평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왕이 하여튼 제일 높고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니까요. 하지만 땅과 목숨을 지키는 것이 신앙과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어떤 모순이죠. 어쨌든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구약의 사상, 시나이 산에서의 십계명, 그건 획기적인 것임이 틀림없고, 이러한 그들의 사상은 어쨌든지 간에 성서라는 책을 통해서 후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족 동맹의 체제를 통해서 또 광야에서의 또 생활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공평을 나름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썼지만 왕정을 받아들이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그 시대 때, 아테네 민주정치가 시작되지도 않은 400년 전의 그 시대 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신인 거죠. 그리고 단지 인간의 어떤 동기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공평 정대함을 실천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구약 성서의 매력입니다. 구약이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이유죠. 예. 그래서 구약은 쓸모없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뭐 구약은 뭐 잔인하고 이렇게 겉모양을 볼 때는 구약을 어떤 분들은 평가절하 하시긴 합니다만, 현대 세상도 사실 구약만 살기만 해도 엄청나게 더 평등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전히 구약도 다 따르지 못하고 삽니다. 단지 그 겉모양의 잔인함이 구약을 조금 터치하고 있어서 구약이 엉망처럼 보일 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봤을 때 구약도 그 시대에는 엄청나게 개혁적인, 혁신적인 이야기, 하느님의 이름으로 어떤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 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여전히 구약은 생명력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관기는 왕정보다 하느님의 정의와 공평에 더 가까운 제도를 위한 신앙 공동체의 큰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실패하긴 합니다만 그 도전이라는 것 자체로, 그 도전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다는 것 자체로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였지만 더 평등하고 더 백성들과 약자들을 위한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시대적인 상황이 이러한 노력을 막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더 발전했었어야 되는데 급박한 이민족의 침입이 이제 그 발전을 갖다가 막았을 뿐, 하지만 그 신념, 그 정의와 공평이라는 그 신념은 어쨌든 왕정시대였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없을 수가 없어. 인간적인 제도가 하느님, 그 더 깨닫게 된 하느님 모습에 더 가까이 가게 된 그 신앙을 갖다가 신앙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왕정을 채택하긴 했지만 이전의 왕정과는 다르죠. 이전의 왕정들은 왕을 신으로 모시고 왕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을 무서운 하느님으로 막 이렇게 다루었지만, 왕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의 시대 때는 왕들이, 열왕기 역대기를 보셔도 알겠지만 왕 자신이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계로 퇴보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미 인간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정의와 공평,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그래서 하느님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기 때문에 그 신앙마저 뿌리 뽑을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70년이라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도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느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어쨌든 그 하느님이 결국 복음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느님이라는, 이제 완전히 근본적인 하느님과의 그 만남,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하느님과의 그 가장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도 중간에 부패하고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 부패한 인간의 교회가 하느님의 근본적인 모습을 바꾸지는 못했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몇천 년의 시간 속에서 깨달은 사랑이신 하느님이라는 그 개념을 인간의 부정부패가 이제는 그 하느님을 왜곡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서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하느님은 어쨌든 인간이 살다가 이렇게 썩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끼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깨달으면서 살라고 하는 그리고 성서를 공부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또 방광기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